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창설 75주년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 체계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파트너들이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 10여 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에도 독일, 루마니아가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는 자유국가이며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로운 독립국가로 남은 채로 끝날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등이 참석한 것과 관련 이들은 우리의 성공에 그들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고 우리도 그들의 성공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 불거진 노령 문제를 의식한 듯 이날 연설에서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퇴임을 앞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에게 최고 영예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게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은 그림자에서 걸어나올 때라면서 11월이든 다른 어떤 달이든 기다리지 말고 강력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때라며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재직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나는 그를 잘 알지는 못한다, 잘 모르겠다면서 그가 대통령일 때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지만 그와 함께 전쟁을 겪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며 나는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9일 가자지구의 학교를 공습해 최소 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이날 피난처로 사용되는 가자지구 칸 유니스의 학교를 폭격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동부 칸 유니스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겁니다. 현지 주민들은 공격 당시 현장에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 하마스 테러 분자를 공격하기 위해 정밀 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0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충청북도 영동군에서는 한 명이 실종돼 수색 중입니다. 또 도로, 하천제방, 산사태, 교량침하 등 피해를 본 공공시설은 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시 대피한 이재민은 3,500여 명입니다. 정부 공무원들은 중장비를 동원해 토사를 치우는 등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돕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11일부터 장맛비는 잠시 멈추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해군 제7함대 기함인 블루리치함이 8일 베트남 중부 캄남항에 입항했습니다. 블루리치함과 미 해양경비대 소속 경비한 함척은 남중국 해와 인접한 캄남만을 5일간 방문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관영 언론에 따르면 7함대 사령관과 관계자들은 환영식을 참석한 데 이어 현지 인민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양측은 우호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증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역사상 첫 미스 AI가 발표됐습니다.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 같은 사람 미인이 출전하는 대회가 아니고요. 인공지능 AI로 만들어낸 디지털 형상의 가상 미인 중에 최고를 가려내는 온라인 대회였는데요. 모로코의 개발자가 출품한 히잡을 쓴 모로코 여성 켄자 라일리가 미스 AI의 왕관을 썼습니다. 인공지능 미인 대회 월드 AI 크리에이터 어워드는 영국이 기반을 둔 개발자 플랫폼인 펜뷰가 올해 초에 이 대회를 예고했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얼마나 사람 같은 미인을 구현해내는지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기술력 그리고 소셜미디어, SNS 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는지를 심사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대회에 출품된 가상 미인이 1,500명이나 됐고요. 점수를 매기고 평가해서 지난 8일 우승자 1명 그리고 2명의 준우승 가상 미인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스 AI 왕관을 쓴 모로코의 켄자 라일리는 반짝이는 황금빛 드레스와 머리에 두른 히잡이 긴 망토처럼 연결된 의상을 입었습니다. 아주 큰 눈에 큰 입, 오뚝한 코에 짙은 눈썹, 인공지능 기술로도 좀 허점을 보인다는 손과 눈 주변의 피부 표현까지 완벽한, 뭐 정말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간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의 매력적인 미인이었습니다. 19만 5천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는 미스 AI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보니까요. 모로코의 국기를 내건 프로필 사진과 함께 모로코와 중동 지역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또 권리를 강조하는 게시물이 많았고요. 사진 이미지뿐 아니라 움직이는 영상 또 목소리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스 AI를 만들어낸 개발자가 받은 상금 5천 달러입니다. 이 개발자는 세계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가상 미인을 만들어냈음을 자랑할 권리를 갖게 됐고요. 15,000 달러 상당의 사업 관련 특전도 주어졌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다양한 소식 살펴보는 미국의 선택 2024입니다.
The Republican sidelines more so with what the Bible says.
낙태 반대하고
네, 오늘의 주제는 이민 문제 관련 설전과 성소수자의 표심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미국의 선택 2024 이어집니다. 네, 곧 워싱턴 DC는 오늘이 7월 10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0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 북한, 모든 지역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요. 오후에 황해도와 평남 지역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 예상합니다. 서쪽의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이상입니다. 함흥의 기온이 가장 높은데요. 제주도시의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22도에서 시작합니다. 신의주도 22도고요. 개성도 21도, 원산 20도, 함흥 청진 19도입니다. 낮에 평양이 32도까지 오릅니다. 신의주와 원산도 32도, 함흥은 33도, 개성 중강 31도, 시산 28도, 청진 27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 2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m입니다. 먼바다 1.5m로 예보돼 있습니다. 7월 11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막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화로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철수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소식부터 보죠. 이거 워싱턴에서 어제 9일 시작됐는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첫날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예속시키고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분명하게 말하는데 러시아는 실패하고 있다면서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남은 채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이 나이 문제 때문에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날 연설이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이 강한 어조의 단호한 목소리를 연설하면서 최근 자신한테 쏠리는 우려를 잠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아주 눈길을 끄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에 방공체제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미국과 네덜란드, 루마니아,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상 명의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요.
네.
성명은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추가로 전략 방공 체제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들 나라가 그러니까 어떤 방공 체제를 더 지원하는 겁니까?
네, 성명은 미국과 독일, 루마니아가 각각 이 패트리엇 포대를 제공하고 네덜란드와 다른 파트너들이 이 추가 패트리엇 1개 포대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들 그리고 이탈리아가 SAMPT 체제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들 나라가 제공하는 이 패트리엇과 SAMPT는 모두 지대공 미사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5개의 방공체제가 더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원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성명은 또 이 미국과 협력국들이 전략 방공체제 외에도 나삼스나 호크, 게파드 같은 이 전술 방공체제 수십 개도 앞으로 몇 달 안에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서방 측에 이 방공 무기를 더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가 올해 들어서 이 전투기 공습이나 드론 또 미사일 공격을 한층 강화한 데서 우크라이나 안에 기반 시설과 민간 시설에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우크라이나는 이 방공 무기를 추가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앞서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초에 이 패트리엇 포대 7개 이상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죠. 이 방공체제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발표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저녁에 이 민간 연구기관인 이 로널드 레이건 연구소에서 연설했는데요.
네.
연설에서 새 방공 무기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무기로 이 러시아 영토를 더 깊숙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미국에 촉구하는 것에 연설을 집중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그 보내준 장거리 미사일로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반대해 왔었죠?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이 나토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미국 선거의 그늘 속에서 진행된다고 지적하면서
네.
그것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 요청에 주저하는 이유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제 푸틴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데 있어 오는 11월이나 다른 달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늘에서 나와 바쁘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연설에서 강조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11월을 언급한 건 이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11월 대선에서 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것과 이 우크라이나를 휴가로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 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 11월을 언급한 건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들립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해서 실제로 언급을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잘 모르고 또 그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동맹에서 떠나지 않고 2년 넘게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계속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를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소식입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났네요.
네, 모디 총리가 지난 8일에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방문 둘째 날인 9일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관계 강화 방안 등의 현안들을 논의했는데요. 특히나 이 모디 총리가 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찾았던 때가 조금 오래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이 2019년에 이 모디 총리가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이 동방 경제 포럼에 가서 이 푸틴 대통령을 만날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두 사람이 2022년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네. 자,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 만나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모디 총리는 나는 전쟁이 문제를 풀 수 없고 이 해결책이나 평화회담이 이 폭탄과 총알 속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 평화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모디 총리가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대화를 강조했는데 자, 모디 총리의 이런 얘기에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 이 가장 긴급한 문제들에 이 관심을 기울여줘서 감사하다면서 이 모디 총리가 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주로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도하고 러시아가 옛날부터 관계가 좀 가까웠죠.
그렇습니다. 이 두 나라가 냉전 이래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이 무기와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로는 값이 싼 러시아산 원유도 많이 수입합니다.
네. 뭐 인도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러시아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서방 진영이요. 최근에 인도와 협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등 서방 측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인도와의 관계를 지난 몇 년 새 한층 강화했습니다.
네,
서방 측은 그러면서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압박해 왔습니다.
네, 인도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정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우려를 직접 인도에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인도와 다른 나라가 러시아와 관계를 맺을 때 러시아 측이 유엔 현장과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 통합성을 존중하도록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국방부는 미국이 인도를 계속 전략적 파트너로 여길 것이며 굳건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끝으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자, 미군이 아프리카 니제르에 있는 기지에서 철수를 했군요.
네, 미군이 니제르에 있는 공군기지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 8일 공식적으로 철수했다고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사령부는 기지에 배치됐던 병력이 이날 니제르 수도 니아메 근처에 있는 101 공군기지에서 철수를 공식화하는 행사를 마친 뒤에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군이 그러면 니제리에 있는 다른 공군 기지에서도 철수합니까?
그렇습니다. 오는 9월에 아가데지시에 있는 201 공군 기지에서도 철수합니다.
네.
한편 아프리카 사령부의 케네스 에크먼 소장은 이 성명을 내고 질서 있고 안전한 철수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니제리의 미군이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네, AFP 통신은 대략 650명이 있었다고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
네.
미군은 이 서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이슬람 반군들을 감시하려고 이 니제리에서 이 드론 기지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3월에 이 니제르가 미국과 맺었던 군사협정을 폐기한다고 선언하면서 철수하게 됐습니다.
네네. 니제리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미군이 철수하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 연계된 반군들이 다시 준동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아프리카 사헬 지역에서 이 반군들과 싸웠던 프랑스군도 이미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언급한 이 사헬 지역은 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그 이슬람 반군을 겨냥한 미군 작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프리카 사령부의 에크만 장군은 이 니제르 철수를 맞아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 상호 안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이 서아프리카에서의 주둔과 활동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 미국은 극단적인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고 이 안보와 안정성을 개선하려고 이 서아프리카군 파트너가 주도하고 미국이 가능케 하는 작전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서아프리카군 측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니제르는 지금 군사 정권이 통치를 하고 있죠.
네, 군부가 2024년 7월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했습니다.
네네.
이후에 니제르가 외국군 철수를 명령하고 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요. 지난 5월에는 이 러시아군 훈련용과 장비가 니제르 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니제르뿐 아니죠. 그 남서쪽으로 인접해 있는 말리, 부르키나파소, 이 군사 정권이 들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 세 나라가 연합을 또 창설할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나라 군정 수장이 6일 니아메에서 만났는데요. 회동을 끝낸 뒤에 성명을 내고 사헬 국가 연합, 영어 약자로 CSS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세 사람은 이 회원국들 사이 더 큰 통합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다며 연합을 만드는 협정을 채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 세 나라가 올해 초에 그 지역의 협의체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여기서 탈퇴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3국이 지난 1월에 에코와스와의 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이 에코와스가 이 과거의 식민 통치국이었던 프랑스에 조정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네.
한편 니제르 군정 수장인 압두라흐만 치아니 장군은 6일 회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국민은 돌이킬 수 없이 이 에코와스의 등을 돌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의 세 나라 군정과 이 에코와스,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사이 관계가 그동안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네, 에코와스 측이 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들 군사 정권을 제재하면서 사이가 급속하게 나빠졌습니다.
네.
특히나 니제르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자 이 에코와스 측이 군사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는 에코와스가 이들 나라에 부과했던 제재를 해제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소식 어떤 겁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민주당 상하원 연쇄회동에서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공식적인 사퇴 요구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가 선거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 정보당국이 경고했습니다.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상원 소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미국 고용시장의 둔화세를 강조해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로 읽히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서 연방 의원들이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9일 각각 회동을 갖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입장 정리에 나섰습니다. 네네. 회동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논란이 진화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미 언론은 이날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그 회동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 AP통신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2시간 동안 비공개로 토론을 가진 뒤 한 가지에 동의하는 듯 했다며 그것은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란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회동 이후 대부분의 의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피하거나 아니면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이 이겨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뿐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남아야 하는지 상원이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 역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 거취 문제로 당황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바이든 대통령과 결별할 의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이 전하는 연방 그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회동 이후의 분위기인 거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이 도대체 회동 이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걸까요?
네, 의원들은 회동 후 대부분 말을 아끼며 민주당이 집중해야 하는 건 대선 승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상원에서 민주당 선거 부분을 책임지는 게리 피터스 의원은 사람들은 현재 승리에 집중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후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처드 블루멘털 의원은 회동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겨야 한다는데 절대적인 만장일치가 있었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바이든 대통령 본인만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며 의회가 대통령을 경쟁에서 몰아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 확고한 지지를 보인 의원들도 있었다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인 존 페터먼 의원은 회동 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엉덩이를 걷어찬 유일한 사람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네.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재차 말했는데요.
네.
자, 슈머 대표를 비롯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마이크 베넷 상원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베넷 의원은 9일 회동 후 CNN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압승을 거두고 상원과 하원도 가져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베네드 의원은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끝내야 하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건 대통령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하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 하원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의원이 여러 명 나왔잖아요.
네. 자, 민주당 하원 의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7번째 의원이 나왔습니다. 9일 미키 쉐릴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위험이 너무 크고 위협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밝히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에 도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의회 회동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공식 사퇴 요구는 하지 않는 쪽으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는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은 후보 사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자, 지난달 첫 TV 대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더듬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며 되면서 인지력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 측은 90분간의 일회성 토론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과 능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베넷 의원은 백악관이 대선 토론 이후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여부를 놓고 이렇게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는 대규모 유세에 나섰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일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도럴의 골프장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는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도 높였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것은 훌륭한 선택이라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네.
이어 조 바이든이 반쯤이라도 유능한 사람을 뽑았다며 민주당은 몇 년 전에 그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할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해리스 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해리스 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날 경우 대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면 공격에 나서는 신호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해리스 부통령이 다른 민주당원들과 협력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를 은폐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또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던 그 텔레비전 대선 토론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군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며 다시 토론을 하자고 말했는데요. 토론은 남자 대 남자로 사회자도 없고 규칙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지난 TV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골프 실력도 놓고 공방을 벌인 걸 언급하며 골프 시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 러닝메이트 이거 언제쯤 발표한답니까?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날 러닝메이트 관련 계획에 대해 밝히진 않았지만 유세가 열린 플로리다주를 지역구로 하는 마이크 루비오 상원의원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네.
자, 루비오 의원은 유명 러닝메이트 후보 가운데 한 명인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오늘 15일에 시작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조금 전이나 전당대회 중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우려된다는 정보당국의 경고가 있었군요.
네, 미국 정보당국이 9일 대선에 대한 위협에 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러시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폄하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의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뭐 정보당국의 평가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예, 정보당국의 평가에 두 대선 후보의 이름이 언급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난 선거와 비교해 러시아의 대선 선호도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러시아에 대한 광범위한 정책으로 인해 러시아의 선호도가 더욱 강화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이기길 바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경고가 나왔었는데요.
네네.
당시 윌리엄 에바니나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러시아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들이 소위 반러시아 체제로 보는 세력을 폄하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또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인물들이 소셜미디어와 러시아 텔레비전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정보당국은 이와 관련해 대선 캠페인 후보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공유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트럼프 대선 캠프를 도와주고 있다는 뭐 경고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들 측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선거 캠프는 9일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일축했습니다.
네.
트럼프 캠프의 캐롤라인 리비 대변인은 VOE에 이메일을 보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약하고 쉽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지지했다며 이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입증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을 때 러시아와 미국의 모든 적대국들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두려워 겁을 먹었다며 정보당국의 평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선 캠프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가 만든 그 생성형 AI,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법무부는 9일 러시아에서 만들어져 해외 정보 정부를 퍼뜨린 인터넷 도메인 2개와 소셜미디어 계정 968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각된 계정들은 러시아 정보기관과 러시아 국영 RT뉴스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자, 법무부 성명은 러시아 정보부와 IT가 특정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미국인을 흉내낸 진짜처럼 보이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었고 운영자는 이를 사용해 러시아 정보 목표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이 상원 소위원회에 출석을 했군요.
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반년에 한 번씩 연준의 통화 정책에 관해 의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데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이 반기 통화 정책 청문회 증언 첫날인 9월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에게 미국의 통화 정책과 경제 동향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네, 뭐 연준 의장은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파월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집중하고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면서도 냉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지속적인 높은 물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년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만 집중했던 연준이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금 둔화하고 있습니까?
예, 지난주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 대비 20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게 수치만 놓고 보면 경고 항편인데요. 하지만 신규 일자리 증가가 줄고 실업률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4.1%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동안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 고용시장의 열기가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 연준은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앞서 과열된 고용시장의 완화가 선행이 되고 또 인플레이션 둔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네.
파월 의장은 지난 2일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도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이 적절히 냉각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파월 의장이 그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네, 파월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됐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승이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위협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를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은 폭으로 인하하면 경제활동과 고용이 지나치게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연준이 지난 2년 동안요, 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년 전 9.1%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네.
이를 잡기 위해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모두 11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등의 금리를 올려서 소비자들의 지출을 줄이고 경제를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해왔고요.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연 5.25에서 5.5%로 또다시 동결 조치하며 지난해 9월 1일에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과거 파월 의장과 연준 정책 입반자들은 경제가 튼튼하고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통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거듭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에서 주지사는 주헌법이나 법률 외에도 다른 수단으로 행정부 정책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정명령인데요. 규제 권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 행정명령과 규제 권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My third executive order today requires anyone flying into Arizona from Connecticut, New Jersey, or New York to self-quarantine for 14 days. And our department.
지난 2020년 4월 7일, 당시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듀시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뉴욕주나 코네티컷주 혹은 뉴저지 주에서 비행기로 애리조나에 오는 사람은 14일 동안 격리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미 주지사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주지사의 행정명령 발동권이 주 헌법과 주 법뿐 아니라 판례에 명시돼 있으며 주 행정부 수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해 암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자연재해나 기상사건, 에너지위기, 공공보건 비상사태, 대규모 인명피해 관한 사고, 그리고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으로 비상권한과 비상대응조처를 발동합니다. 다음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개혁이나 환경영향, 고용동결, 차별 및 정부 간 조율 같은 주 행정부 관리와 행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The Republican governor issued an executive order late on Wednesday barring mayors in his state from mandating the use of face coverings and the reaction
주지사는 자문이나 조율, 연구, 조사위원회의 구성, 또 주 기관이나 이사회의 설립 및 재조직을 위해 행정명령을 동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지사의 정책 우선순위와 사업을 선포하거나 수립하는 것 등을 포함해 주지사의 행정권한 범주에 있는 여타 조처를 위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사용합니다. 그 밖에 주지사들은 특정 선출직이 공석이 된 경우 이를 채울 보궐선거를 선언하기 위해 행정명령이나 포고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전미 주지사협회는 설명합니다. 주 행정부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하며 주 기관이나 부서 위원회 등에 이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나 규칙을 공포하도록 종종 지시합니다. 규정 공포를 위한 법적 검토 절차는 주마다 다릅니다. 전미 주지사협회는 많은 주에서 주지사실이 주 행정부처와 기관들이 채택한 규정이 주지사의 정책 우선순위와 철학을 반영하도록 규정 공포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절차들을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주지사 행정명령과 규제 권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4개 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불법 이주민들이 폭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부 국경 통제를 아우르는 이민 정책은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미 대선 후보들은 과연 어떤 이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민 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유세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It's all unsustainable. But the Biden invasion is no accident. It's a deliberate demolition.
이 모든 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바이든 침투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의로 우리의 주권과 국경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건 아마도 투표일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외국 정부에 대항해 맞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나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관세라는 매우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가 하루에 2,500명 이상 체포되면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 개혁을 하는 데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불법 이주민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we fight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he calls immigrants rapists and murderers. He says they are not people.
우리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 싸우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강간범과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전임 대통령은 우리 중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적인 수사가 미국의 건국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You represent how we are as a nation of immigrants, nation of dreamers, nation of freedom.
여러분은 이민자의 나라, 꿈꾸는 사람들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서 미국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서 실패하면서 사법 체계를 무기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This is the worst bord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never been no third world country has a border like that.
세계 역사상 최악의 국경입니다. 어떤 제3세계 국가도 이런 국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3세계 국가도 우리처럼 정치 후보자를 쫓는 무기화된 체계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지난 3월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해당 조사에서 미국인의 3분의 1 가까이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그렇게 생각한 응답자가 약 5분의 1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소수자 표심.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매년 동성애자 축제가 열립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남장을 한 여성이나 여장을 한 남성 등이 행렬하고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주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죠.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 이상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이거나 성정체성이 불분명한 성소수자 LGBTQ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도 안 돼 해당 정책을 뒤집었지요.
성전환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다면 미군에서 정부를 위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권익단체인 글래드의 케이트 앨리스 회장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It is quite a relief to have an administration that understands who we are and values us.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정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임기 중에 동성 커플에게 연방 정부 차원의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You are loved. You are heard. You are understood.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받고 있고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소수자 유권자 랜디 브라보 씨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s a gay man, you know, a lot of my rights with the other parties can be in jeopardy.
동성애자로서 저의 많은 권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하고요. 또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그의 입장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밝힌 동성애자를 정부 관리로 임명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성소수자 정책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창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hat is with pronouns? If you really study it and look at it, it's sick.
성별 대명사 문제가 뭐죠? 만일 당신이 진짜로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역겹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내용과 맥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유권자 토머스 이사벨 씨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The Republican side lines more so with what the Bible says.
낙태에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공화당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더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전환 수술과 성정체성에 대한 수업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주들의 주법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n day one, I will revoke Joe Biden's cruel policies on so-called gender-affirming care.
취임 첫날 나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조 바이든의 이른바 성인지 치료를 폐지할 겁니다. 어린이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투여하고 외모를 변형시키고 궁극적으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고문인 브래드 우드하우스 씨는 이것이 공화당 유권자들이 원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이라고 말합니다.
They're anti-immigrant, they're anti-transgender, they're anti-gay.
공화당 유권자들은 반이민자, 반트랜스젠더, 반동성애자들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걸 붙들었습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성소수자 권익단체 글래드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들은 공화당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경제에 더 집중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두 후보의 이민자 정책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was thinking of starting a vegetable garden in my backyard. Do you have any tips?
Well, as a rule of thumb, you should plant your vegetables in a spot that gets at least 6 hours of sunlight each day.
I didn't know you had a green thumb.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gardening?
About 5 years. One of the biggest lessons is to be patient and not to overwater. As a rule of thumb, it's better to water deeply and less frequently.
제가 존에게 정원 관리에 대해 질문을 했더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내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문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As a rule of thumb, rule,
규칙, 법규,
thumb,
엄지손가락, 엄지의 법칙,
rule of thumb.
자, 이 표현은 옛날 영국에서 남편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막대기로 때리면 안 되는 엄지손가락 법칙이 있었던 데서 유래가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Rule of thumb.
Rule of thumb. 오늘 대화에서처럼 경험에 의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험이나 통상적으로 알려진 사실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Generally speaking, as a general rule, typically, usually,
일반 상식으로, 일반적으로,
as a rule of thumb,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o you know the secret to a successful marriage?
Well, there's no rule of thumb.
How about David and Amy?
Yes, long-distance relationship. Not talking at all is a good rule of thumb. You will never fight if you don't talk.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뭔지 물었더니 일반적인 법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Do you know the secret to a successful marriage?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이 뭔지 알아요?
There's no rule of thumb.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건 없다, 이런 말이죠.
Not talking at all is a good rule of thumb.
경험상 얘기를 하지 않으면 좋지요.
You will never fight if you don't talk.
만약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싸우지 않겠죠.
Rule of thumb.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I was thinking of starting a vegetable garden in my backyard. Do you have any tips?
As a rule of thumb, you should plant your vegetables in a spot that gets at least 6 hours of sunlight each day.
I didn't know you had a green thumb. How long have you been doing this gardening?
About 5 years. One of the biggest lessons is to be patient and not to overwater. As a rule of thumb, it's better to water deeply and less frequently.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was thinking of starting a vegetable garden in my backyard.
뒷마당에 채소밭을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Do you have any tips?
조언해 줄 게 있나요?
As a rule of thumb, you should plant your vegetables in a spot that gets at least 6 hours of sunlight each day.
경험상 하루에 적어도 6시간 빛이 들어오는 곳에 채소를 심어야 해요.
I didn't know you had a green thumb.
당신이 원예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As a rule of thumb, it's better to water deeply and less frequently.
경험상 물을 충분히 주는 게 자주 주는 것보다 좋아요. 비오의 매일 영어는 B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B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BOA 매일 영어 오늘은
As a rule of thumb
경험상,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 경험을 바탕으로
As a rule of thumb
As a rule of thumb으로 문장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배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매드 앤테의 플라이저라면서 인사드리죠.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drops of rain, wondering if she's got the guts to take it, running down a dream.